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와 기차역을 포격해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체플린의 기차역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체플린은 오늘 우리의 고통이라며 지금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폭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의 행위는 모두가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를 지금 저지하지 못하면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의 독립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운지, 우리 국민이 안전한지, 우리 영토의 온전성과 국경의 통행이 보장되는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쟁의 여파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높아진 식량과 연료 가격을 치솟게 하면서 지구촌의 위기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폭격을 가하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위험이 고조되는 새로운 잠재적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5,400만 파운드 군사 지원 패키지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더 잘 추적하고 겨냥할 수 있는 무인기 2,000대와 탄약 등 군수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영국에 있는 우리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박에 1초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지금은 협상을 위한 어설픈 계획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은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디 테이마는 존슨 총리는 6개월 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유를 통해 미국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EU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 8일 최종 중재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입장을 EU에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EU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0년 만에 일본이 원전 관련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겪은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나라들의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석유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서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주요 의원들이 재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흐려지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20도, 최고는 15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일본 방어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미북 수교 선제안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ocused on coordina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지속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방안을 묻자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수교 후 문제 해결이라는 키신저 방식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입장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 담대한 구상이 현행 대북 제재 체제와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른바 삼불이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미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삼불이란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 실은 10일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중국이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해 훈련의 목적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2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11일간의 훈련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2일 미얀군 당국이 4년여 만에 대규모로 시작한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 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을지 프리덤 쉴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의원들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임기 2년의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10여 명의 현직 상하원 의원들도 출마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상원에서는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사치 의원이 나섭니다.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인 루비오 의원은 이번에 무난히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루비오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해온 인사입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24일 현재 루비오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발 데밍스 현 하원 의원을 제치고 승리할 가능성을 85%로 내다봤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주의 정치적 환경과 루비오 의원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고려할 때 루비오 의원이 여전히 상대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하와이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샤츠 의원도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밤 맥데르못 주 하원 의원을 물리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38은 현재 샤츠 의원의 승리 가능성을 99%로 내다봤고 폴리티코도 하와이주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의 경우 538은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각각 지역구인 뉴욕주 3선거구와 텍사스주 10선거구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습니다. 지한파로 불리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조 윌슨 의원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베라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6선거구와 아테소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32선거구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스미스 의원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윌슨 의원 역시 각각의 지역구인 뉴저지주 4선거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선거구가 강력한 공화당 지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개최해 주목받는 인사입니다. 초선이 대부분인 한국계 의원들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2%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아스프 마흐무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538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는 여전히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96%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이 한국계 가운데 유일하게 3선에 도전하는 뉴저지주 3선거구에선 밥 힐리 공화당 후보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 지원을 위한 고액 후원단체인 슈퍼팩의 지원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88%로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의 경우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스트링랜드 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는 과거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6% 차로 승리한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틸 의원 등 공화당은 정당과 관계없이 후보를 뽑는 최근 경선에서 57%의 득표율을 차지해 11월 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38에 따르면 미스틸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제이첸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가능성은 67%입니다. 후유의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치권 일각의 미북 외교관계 수립 제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human rights abuses, none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resolved anytime soon.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핵 프로그램 등은 조만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관계 수립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 후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 보장에 필요한 미북 수교를 담대한 구상 참여에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수교한 뒤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 훨씬 순조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지난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담대한이란 표현을 쓴 만큼 정말 담대하게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 협상을 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수교 제안에 대해 평양의 다른 메시지를 계속 시도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you know, we continue to try different messages to Pyongyang.
특히 상대방의 상응 조치 없이는 경제적 혜택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수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ospect is what attracted to the North Koreans of the idea of
지난 2018년엔 미북 수교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지만 지금 북한은 스스로 느끼는 제도적 적대감 때문에 두 나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란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하고 나중에 비핵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미국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for the U.S. to offer normalization first.
미국에서 선 관계 정상화 후 비핵화를 추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지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etails of security and access for diplomats in Pyongyang.
미국 입장에선 자국 외교관들의 안전과 접근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워싱턴에 주재할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 공작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북한이 응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1994년 제네바 미북 합의 당시에도 결국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n agreement to have first a consulate and then working up towards a full embassy.
양국은 우선 상호간에 영사관을 열고 차후 대사관 설립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 대표들은 모두 당시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평양에 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북한 측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단 차석 대표로 참여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당시 북한 내 특정 세력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There was a belief that at least some pa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ambivalent about having American diplomats.
1990년대 북한 정부 일각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외교 관계를 맺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입니다.
But I also think that what he's proposing would require a lot of working out.
태 의원의 제안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실질적인 세부 논의 과정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 정상화로 나가는데 편안함을 느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미 연방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에머 연방 하원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분산 기술의 활용이 해외 자산 통제실에 새로운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술은 중립적이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일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은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2019년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머 하원 의원은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제재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지원 코드에 부과됐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립적이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제재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모든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 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머 의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가상화폐에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이런 소프트웨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것으로 판명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부과한 첫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법적 근거인 관련 규정은 기관에 대해 협약, 협회, 단체, 공동사업, 기업, 조직, 산하조직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부 토네이도 캐시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해외 자산 통제실에 특별 제재 지정 대상에 추가한 것은 선례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상화폐 거래와 보관을 위해 지갑에 생성된 주소는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중립적인 도구인 만큼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에머 의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에머 의원은 서한에서 제재 명단에 포함된 주소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관리하는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지, 또 무고한 미국의 사용자들이 차단된 자금을 해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재무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불법 사용과 관련한 해외 자산 통제실의 우려와 미국의 안보, 대외 정책,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매체들은 에머 의원이 그동안 의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번 서한도 관련 업계의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용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데 특화된 서비스로 암호화폐 송신자와 수신자 지갑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합니다. 재무부는 이번 토네이도 캐시와 함께 관련 모든 이더리움 지갑 주소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면서 공개적인 확약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니콜라스 위버 국제 컴퓨터 과학기관 선임연구원은 앞서 BOA에 선량한 이용자 가운데 수십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를 감춰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에머 위원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24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한국 측 전사자 유족과 군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원고 8명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은 1인당 2천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 미화로 약 12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제2연평해전 발발로 남편이 사망하고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참전용사 7명이 다쳤다며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북한이 자체 헌법과 지휘 통솔체계, 단체적 조직을 갖추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정부를 참칭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재판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남북한 간 교전 중에 발생한 한국군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충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중앙 정부고 북한은 북한 지역을 사실상 점령해서 거기에 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어떤 뭐 지방 정부의 유사한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피고로 북한을 세워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25일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판결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아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승소한 원고 측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대신 내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문협 측이 공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에 있는 방송과 소설작가 소유라는 경문협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조계에선 배상금 추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소송을 맡고 있는 김기훈 변호사는 북한의 악행을 판결문이라는 국가 공문서로 공식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배상금 추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더 호소력이 있게 북한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북한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큰 의미가 있죠.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 한국 측 시설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 행위 등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관계,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보상하지 않는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북한의 정상적인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의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한국 법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미 한국을 향한 대적 행동을 선언한 북한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삼권 분립을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선전 매체 등을 통해 반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도 소위 그 노동당이 했듯이 대한민국의 집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입장,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경직되고 이제 강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재인 것은 명확하죠.
조한범 박사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상금 추징을 위한 북한 자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이슈가 만들어질 경우 남북 당국 간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기구들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셰이크 압두자만 FAO 평양지부 부소장은 24일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과 도전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장기간의 국경 폐쇄 조치가 당연히 우려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FAO와 다른 유엔기구들은 북한에 복귀해 우리의 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과 다른 필요 분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도전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식량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최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 문제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인력 배치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복귀하면 그런 도전들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FAO를 포함한 유엔기구와 다른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의 북한 상주 국제직원들은 모두 북한을 떠났습니다. 한편 압두자만 부소장은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농업지원 물품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물품에 대한 조달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 조달과 분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물품에 대한 검역을 포함해 긴 과정이지만 FAO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일 대북제재위원회는 FA가 요청한 모판용 플라스틱 시트와 양수기, 벼 탈곡기 등 농업 관련 물품 8가지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FAO는 내년 5월 6일까지 관련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언제 운송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향후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경우 첫 번째 과제는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당국과 농업 및 식량 안보 분야에 대한 장단기 지원 논의를 시작하며 FAO의 활동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FAO는 지난달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외부 식량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에 따른 통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AO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내 210여 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식량 안보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 등을 전수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오는 29일부터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탈북민, 납북자 가족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살몬 보고관이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추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자베스 살몬 새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정부 관리들과 시민사회단체들,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 탈북민들을 만나고 다음 달 2일 오후 서울의 프리즈덴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임무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이 방한 뒤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첫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의 경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가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대 국제법 교수이자 이 대학의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페루 법무부와 국방부,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공법과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주의법, 전환기 정의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살몬 보고관의 방한 계획을 전하며 첫 방한인 만큼 박진 장관이 직접 보고관을 접견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한국 외교부는 기자회견 외에 자세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통일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살몬 보고관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일 개최하는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중 책임 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북한 내 인권 개선이란 주제로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진행하는 토론에 살몬 보고관이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군포로 관련 단체와 전시, 전후 납북자 단체 관계자들을 별도로 만나며 오는 3일은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등 가족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살몬 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국제 공론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책임 규명 등을 포함해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살몬 보고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란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유엔과 한국 정부의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 V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번 방안을 통해 이신화 대사와 강력한 관계를 발전시켜 유엔 무대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she will develop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n envoy.
이들이 협력해 다음 달부터 개최될 제77차 유엔 총회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나라가 관여토록 노력하고 더 많은 나라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 내 탈북민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쌓아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북한 정보 파악 기회로 삼고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 정부가 국가정보기관들이 촬영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위성사진 등 인권 관련 자료들을 살몬 보고관에게 보여주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살몬 보고관이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So no, you know, this time around she needs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 field. She needs to understand.
특히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옹호하는지 이해하면서 현장 상황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국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살몬 보고관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쌓는 한편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 대표 등 오랫동안 북한 인권운동을 해온 탈북민 리더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살몬 보고관이 방북 추진보다 본연의 임무인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서울에서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인 그 맨데이트가 책임 추궁이에요. 책임 추궁.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책임감 또 의지 이것을 분명히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혹시라도 북한 한번 뭐 방문 뭐 하겠다 또 이런 좀 그 헛된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 허용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크게 뭔가 양보를 얻기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결국은 본인의 가장 큰 하여튼 그 역할은 이 책임 추궁에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유엔 차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탈북민 이서현 씨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들 부모는 이를 통해 원비어의 유산이 북한 정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서현 씨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의 변화와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현 씨에게 아들 오토 원비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met her in Washington, D.C. and we were very impressed with her. She's hardworking, she's smart, and she has a dream.
프레디 원비어 씨는 이서현 씨를 워싱턴 D.C.의 한 강연장에서 만났었다며 북한 고위 엘리트 출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어 했다면서 탈북민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서현 씨를 오토 원비어 재단이 수여하는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 결정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아들의 뜻에 따라 탈북자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이번 장학금 수여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 can imagine what they are. It's to turn a negative into somewhat of a positive.
젊은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개방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경험하며 안전과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들이 단지 희생자로 기억되길 원치 않으며 아들의 유산이 죽음보다 훨씬 더 크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디 원비어 씨도 아들의 이름과 그의 유산이 북한 정권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tto was stronger than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is about helping
그러면서 이번 장학금 수여는 한 멋진 젊은 여성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것을 퇴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아들이 생전에 하려고 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세상의 진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서연 씨를 시작으로 다른 탈북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계속 수여할지 고려해 볼 것이라면서 이 씨의 학업 성과와 향후 활동이 긍정적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 2017년 6월 아들의 사망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토 원비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탈북민 이서현 씨는 BOA에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북한 관련 강연 행사장에서 만난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해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 해방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해보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듣고 장학금 수요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대학원을 가려고 하냐 해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말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바깥 세계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막연한 그런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더 멋진 삶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희망이 상승이 돼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
이 씨는 원비어 부모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정권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원비어 재단의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서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것 이상의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어처원비어 장학금이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나간 김씨 정권에 의해서 아들을 잃은 원비어 부모님들이 북한을 응징하고 또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또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거무적이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또 원비어 부모의 이 같은 결정이 김씨 정권의 지속적인 야만적 행동이 꼭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도 체계적인 학업을 통해 이 같은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으로 국제관계학과 국제금융경제정책을 공부하려 한다며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도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뿌리 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북한을 해방한 다음에 단순히 거기에서 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우고 또 북한을 운영하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지난 2014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인 리정호 씨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39호실 산하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까지 중국 다린 주재 대흥무역총회사 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북한 주민 최고의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을 정도로 북한 내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 최고대학으로 알려진 김일성 종합대를 졸업한 뒤 중국에서 유학했고 오빠인 이현승 씨도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역시 중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2016년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통해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이 씨 가족은 북한 내에서 최고위층으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보며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최근 유명 강연 행사인 테드 강연을 통해서도 북한에서 엘리트의 삶을 살아온 자신이 특권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정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다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at the expense of losing the privileges life as a North Korean elite, I believed in my life on the line that there had to be a better way. We cannot choose.
이서연 씨는 북한 엘리트 특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걸더라도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처럼 자유와 밝은 미래를 찾아 용기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다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함경 북도는 오전부터 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최고는 15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9도, 최고 28도.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신의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낀 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7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5도. 해주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9도. 개성, 구름 많고 역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9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9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0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30도. 원산 맑고 최저 19도, 최고 30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18도, 최고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만 오전에만 맑고 나머지 전 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 바다 오전에만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와 기차역을 포격해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체플린의 기차역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체플린은 오늘 우리의 고통이라며 지금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키릴로 티모셴코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두 차례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셴코 보좌관은 성명에서 첫 번째 공격 때는 주택이 파괴돼 한 소년이 숨졌고 이후 두 번째 공격 때 로켓포가 기차역을 타격해 객차 5대가 불타고 21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폭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의 행위는 모두가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를 지금 저지하지 못하면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의 독립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운지, 우리 국민이 안전한지, 우리 영토의 온전성과 국경의 통행이 보장되는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쟁의 여파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높아진 식량과 연료 가격을 치솟게 하면서 지구촌의 위기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어스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폭격을 가하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은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5,400만 파운드 군사 지원 패키지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더 잘 추적하고 겨냥할 수 있는 무인기 2,000대와 탄약 등 군수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영국에 있는 우리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박에 1초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협상을 위한 어설픈 계획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은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차기 총리 최종 후보에 오른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과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EU를 통해 미국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EU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 8일 최종 중재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입장을 EU에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EU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재안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이제 끝났다며 의견서를 오늘 EU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0년 만에 일본이 원전 관련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겪은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국민이 원전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여론이 바뀌면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나라들의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석유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서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